저희 막내 아이가 3살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2층에 있는 제 방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막내가 둘째 언니랑 티격태격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잠시 후에 갑자기 막 우당탕탕탕탕탕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놀랐죠. 그리고 아니기를 바랬는데 2, 3초 지나고 나니까 그 3살 된 막내 아이가 울음을 크게 터뜨리면서 막 울더라고요. 놀라서 이제 나갔습니다. 애가 이제 저 1층에 계단 밑에 있는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가 그렇게 막 세게 우니까 제가 이제 저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막 화도 나고 뭐 아이가 다치면 원래 그렇습니다. 화가 나요. 그리고 뭐 내가 아프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이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다쳤는지 막 무서우니까요.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 거야 도대체 어디서 했더니 아이가 울면서 가리키는 그 위치가 제법 높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 계단이 그 카펫으로 덮여있지 않고 그냥 나무로 된 딱딱한 계단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달려 내려가서 이제 엄마 품에 울고 있는 아이를 이렇게 딱 봤는데 이 왼쪽 이마 쪽이 정말 이만큼 부어있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그런 걸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정말 이렇게 부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는 순간 제가 뭐 놀라기도 했지만 너무 당황스럽고 사실 되게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그냥 엎드려서 그냥 주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아이의 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도 없는 게 이게 어떻게 건드렸다간 풍선처럼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기도했는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눈을 뜨고 봤더니 이게 정말 많이 쑥 들어간 거예요. 여전히 많이 나와 있지만 감사하게도 지금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아이는 무사합니다. 뭐 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확신을 합니다. 뭐 왼쪽 눈이 지금 이렇게 파랗게 바둑이처럼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창세기 26장 말씀을 보니까요 1절에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아브라함 때 흉년이 있었는데 지금 그 아들이 되는 이삭의 때에 또다시 한 번 더 흉년이 찾아왔다는 거죠. 흉년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오는 것입니다. 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성경이 말하죠. 이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고 그리고 이삭에게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의 땅에도 흉년은 찾아온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믿음 생활 잘해도 저와 여러분은 이런 흉년과 같은 때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흉년을 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냥 다 끝내버리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아들 이삭의 때 또다시 흉년을 경험하게 하시느냐는 거죠. 아이가 계단에서 우당탕탕 떨어진 것을 전 보진 못했지만 아이가 그렇게 엄마 품에서 울면서 여기가 부어서 아파하는 걸 볼 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정말 간절하게요. 여러분도 부모로서 자녀로서 제가 했던 이런 생각 다 아마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신 아파줄 수 없더라고요. 아브라함은 흉년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자기가 경험한 그 자신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했던 거예요. 때로는 실패했었죠. 그러나 또 때로는 믿음을 쓰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흉년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 자라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불리게 되었을지라도 그 아브라함이라도 아들의 신앙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거예요. 부모가 정말 대신 다 해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삭이 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신의 흉년 사건 속에서 또 아들 이삭은 자신의 그 흉년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 만나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정말 신앙이 좋은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을 둔 분들 계세요? 정말 축복합니다. 복 받으신 거예요. 좋은 배우자, 믿음이 있는 배우자 만난 것도 참 큰 복입니다. 좋은 셀리더를 만난 것도, 이렇게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난 것도 참 큰 복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에만 의존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깊이 뿌리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각자의 시대에 각자의 흉년의 때를 주시는 거예요. 나의 흉년, 내가 직면하는 그 나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우리 안에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 좋은 부모님 또는 믿음 좋은 다른 누군가의 신앙에 의존해서가 아니라 오롯이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주님과 직접 대면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흉년, 나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그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신앙으로 우뚝 서기를 주님이 기대하고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이미 그렇게 각자가 경험하는 흉년이라는 그 쓰라린 아픔을 통해서 여전히 그 안에서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흉년의 사건 가운데 나의 주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은혜가 이 영국의 런던, 특별히 꿈이 있는 교회에서 계속 있어 왔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처음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흉년을 만난 이삭은 이집트로 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었거든요. 그 강 때문에 이집트는 흉년 중에도 늘 풍요로웠어요. 흉년이 들면 그래서 그 지방에 살던 사람들은 다 이집트를 생각했고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이건 상식이었어요. 이삭도 사실 오늘 1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미 짐을 다 꾸려서 이집트로 향하던 길이었어요. 그렇게 이집트로 가다가 블레셋의 그랄이라고 하는 한 지역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다들 애굽으로 가고 있지만 너는 가지 말고 지금 있는 그랄 그 땅에 있으라라고 말씀하세요. 배고파서 음식 있는 곳으로 가겠다는데 처자식이 있는데 굶겨 죽여선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보겠다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막으시는 거죠. 아니 아예 짐을 풀고 너 그 쌌던 거 다시 풀어서 거기에 거주하라고 1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와중에도 계속 이집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볼 때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조급해지지 않았을까요? 나도 빨리 가야 되는데, 나도 빨리 정착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집트로 가는 것 자체가 지금 나쁘다, 잘못됐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프면 여러분 병원 가야죠. 배고프면 밥 먹어야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 이런 거예요. 너 위기를 만났을 때, 너 흉년을 너 마주했을 때, 너 어려움 만났을 때 네가 제일 먼저 찾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흉년을 경험했을 때 너가 지금 정말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그냥 습관을 쫓아서 내가 늘 자동 반사적으로 해오던 대로 내가 지금 그냥 하고 있는가? 그 분별하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 참 귀한 일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유학을 와서 또 일을 하면서 주일 꼬박꼬박 이 예배당에 찾아온다는 건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일 성수 귀한 일을 하고 또 봉사도 하면서도요, 정작 어려운 흉년의 때를 만날 때, 그래서 정말 믿음을 써야 할 그때의 믿음 대신 그냥 내가 전부터 해왔던 대로 그 방식대로 그냥 습관대로 그냥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로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낄 때 우리는 열심히 검색을 하죠. 무언가 더 미래에 대한 정보를 획득해서 좀 안정감을 찾고 싶은 거예요.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 전망 찾아보고, 환율이 계속 요동치면 환율 찾아보고, 뭐 비자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면 비자를 찾아보죠. 남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거기까지만 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미래가 불확실하다면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 마음의 불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느냐, 기도하느냐라는 거죠. 화가 나서 마음을 다스리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정말 통제되지 않을 때, 막 분노가 끓어오를 때 있잖아요. 그때 즉각적으로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주님을 의지하느냐, 먼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느냐, 하나님이 정말 한순간이면 나의 이 요동치는 마음도 하나님은 잔잔한 바다처럼 하실 수 있느냐, 이걸 믿는다면 기도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화가 날 때 이걸 어떻게 풀까, 그냥 씩씩대거나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화풀이를 하거나 아니면 자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녀 문제, 건강 문제,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고민은 하죠. 그 고민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이 성경이 보여주는 흉년을 만났어? 그럼 당연히 애굽으로 가야지. 애굽으로 가는 관성이라는 거예요. 이 흉년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가 평소에 깨닫지 못했던,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애굽으로의 자연스러운 관성,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너무 분명해요. 저 여러분이 그냥 살던 대로, 상황과 형편대로 살지 않고 좀 그것을 거슬러서 말씀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으면 하는 것이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이 기대하셔서 그래요. 네, 축복합니다. 당신의 자녀된 우리가 단지 세상의 그냥 상식 수준에서 남들과 다를 바 하나 없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실제로 흉년을 경험할 때면,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 서면 그냥 내가 그냥 해오던 방식대로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는 삶을 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좀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지난주 말씀이 뭐였지? 지난주 큐티 나눔할 때 어떤 이야기를 주님 나에게 하셨지? 오늘 아침 내가 어떤 말씀 보았지? 그 말씀 기억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상황과 형편에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남들이 가니까 다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그거 붙잡고 좀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그렇게 애굽으로 가려는 걸음을 멈추고 주님의 말씀을 더듬어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믿음을 결단한 사람을 도와주세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그 믿음으로 첫 걸음을 내딛는 그 우리들을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내게 하실 거예요. 네, 그런 은혜가 또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삭은 이집트로 가던 걸음을 정말로 멈추게 돼요.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순종한 거예요. 자기 생각과는 좀 달랐겠죠. 이해는 안 됐을 거예요. 지금 아니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저기로 가겠다는데 그걸 왜 막으시는가? 그럼 하나님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 내 생각과 뜻과 같아서 거기 머물렀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 있게 되는 거예요. 6절이 이렇게 말하죠.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네, 애굽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랄에 이제 짐을 풀게 됩니다. 자, 그 결과가 이제 놀라운데요. 우리 12절과 13절에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네, 여러분 뭐 거부가 되기 욕심이 전혀 없으신가 봐요. 네, 여러분 그냥 주님이시면 충분하신 걸, 아멘. 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해요. 아멘. 네, 역시 여러분은 예수님만 충분한 걸로, 아멘. 여러분 그 땅에서 농사를 했대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네, 흉년이 든 땅이에요. 그 해에 백배를 거뒀대요. 그 해가 언제입니까? 흉년이 들었던 바로 그 해예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직장과 그리고 사업에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 놀라운 복은요 그냥 그저 옆에 있는 사람 따라 행동하고 그냥 애굽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향하는 관성을 따라 사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 말씀이 곧 성취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즉 순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바로 오늘 12절과 13절의 복이에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죠.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떤 이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가라고 하세요. 또 오늘 이삭처럼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너 저기 가고 싶더라도 여기 좀 머물러 있어. 여기에 있어. 여기에 짐을 풀어.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어떤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다면 옆 사람과 같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 말씀에 성취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사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내가 그냥 살았던 대로 옆 사람 사는 대로 상황과 형편이 받쳐주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서 흉년이든 그 땅에서도 백배의 복을 누렸던 그 이삭의 복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여러분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마음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당신의 말을 믿고 살아서 정말 이 말씀이 능력이구나를 알아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설교도 끝나고 이 이삭의 이야기가 끝나면 진짜 깔끔한데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이 스토리의 정중앙에 위치한 바로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문제가 돼요. 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신 거지라는 좀 의문이 들 정도로 이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삭이 그렇게 순종했던 이삭이 이제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거짓말하는 장면이 바로 7절부터 11절 오늘 본문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이삭은 분명 순종했습니다. 다 이집트로 갈 때 혼자 남아있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삭은 순종해서 그랄 땅에 거주했습니다. 그 결과 12절과 13절로 그냥 휙 점프를 뛰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다 하고 끝나면 스토리가 깔끔하잖아요. 근데 왜 중간에 7절과 11절이 있냐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 이삭이 거짓말하면서 이렇게 핑계 아닌 변명을 댑니다. 너무너무 죽을까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내가 거짓말했다고. 9절에도 또 얘기해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무서워서 했다고. 근데 이것이 이삭 혼자 거짓말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삭의 거짓말로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속아서 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지금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왕은요, 그 힘을 가졌던 그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삭을 꾸짖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삭이 애굽 안 간 건 정말 잘한 일이에요. 그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가지는 않았지만 순종은 했지만 여전히 두려웠던 거예요. 여전히 염려하고 불안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다시 위기를 만나니까 그냥 자기가 평소에 위기를 모면했던 방식대로 그냥 여기서 거짓말로 지금 모면하려고 했는데 그게 결국 자기도 죄짓고 남도 죄짓고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렇게 분명히 잘못했으면 11절에서 그렇게 혼나고 끝나면 또 더 자연스러울 텐데 또 그러고 나서 12절에 또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웨일즈에 제가 한 2년 동안 또 출석했던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메시지를 받았어요. 근데 동영상을 하나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제 아들의 간증입니다 라면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2년 가까이 그 목사님 교회에 출석하면서 그 목사님이 말했던 그 아들하고 또 같이 주일 예배를 드려서 제가 그 형제를 잘 알거든요. 근데 거의 2년 가까이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도 제가 돌아보니까 그 형제랑 그렇게 얘기를 나눠본 적이 정말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뭐 이렇게 관심이 없거나 뭐 그 형제를 불편하게 생각해서가 아니고 그 형제가 주일날 예배 때 일찍 온 적이 거의 없었어요. 슬리퍼를 끌고 와가지고 그냥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예배 끝나면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전혀 뭐 어떤 말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랬던 형제를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 형제가 간증을 한 영상을 보냈다고 하니까 제가 궁금해져서 클릭을 해서 이제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형제를 보지 못한 지는 거의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형제가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저희가 교회에서 큐틴으로 사도행전 묵상하고 있는데 마치 교회를 핍박하고 진멸하려고 살기 등등했던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것처럼 이 형제가 완전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 간증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정말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지? 이 친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 친구가 내가 기억하는 그 2년 동안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엄청난 변화가 이 친구에게 일어난 거지?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목사의 아들이지만 토요일 날에도 주일 밤에도 술에 취해서 술이 덜 깬 상태로 교회에 와서 자고 돈에 대한 파이낸셜 프로블럼도 있고 밤마다 주먹 다짐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서는 그 목회자인 아버지를 보면서도 사실은 속으로 불쌍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재미를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아버지. 자기는 그냥 돈 벌어서 많이 벌어서 이 아버지에게 따뜻한 집 좀 주고 싶다, 그것 때문에 또 열심히 일했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런 은혜에 대해서는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랜 방황 속에 죄와 버타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 알았지만 실체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이런 나도 사랑하실까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그런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형제를 둘러싼 모든 상황은 전과 똑같이 달라진 것 없었어도 마치 흉년의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상황인데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깨달아지니까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데 이게 그 어떤 것으로도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평강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 친구가 이렇게 변했는데 변한 건 이 친구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와 같이 그렇게 술 마시고 싸움하고 학교 가지 않고 방황하던 친구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마치 그 바울처럼 나를 만나주신, 나를 포기하지 않아주신, 나를 여전히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 전해야겠다는 마음 때문에 그 친구들을 찾아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자기랑 똑같이 그렇게 방황했던 그 친구들을 예수님이 비슷한 시간에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고넬료라는 경건한 사람을 만나주시면서 베드로와 연결시켜 주시듯이 그 무리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별개지만 같은 시간대에 만나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만나면서 너도 예수님 만났니? 나도 예수님 만났다 하면서 서로 감격하면서 그럼 우리 예수님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스완지 지역에 있는 그 방황하는 청소년들 18세부터 20대 초반까지 학교도 가지 않고 집에서 집 밖으로도 나오지 않던 그 형제 자매들 찾아가서 너희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냐고 예수님이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름도 지었어요. 프로젝트 리바이벌. 신앙 부흥 운동. 그렇게 해서 약 2개월 만에 하나님이 이 형제를 드라마틱하게 만나주시고 회심하고 예수님 전하고 2개월 만에 그렇게 영국인들 90여 명이 스완지에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모이고 성경 공부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래서 전화를 사모님께 드려봤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해도 됩니까? 허락을 받고 물어봤더니 지금 이 친구 어디 있습니까? 그때가 밤 9시였어요 어제. 오후 2시에 모여서 그때까지 교회에서 이 영국 친구들과 기도하고 자발적으로 찬양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 친구들을 집으로 바래줘야 되니까 바래다줘야 되니까 이 아들이 차를 타고 5분 10분 거리를 바래다주고 거기서도 또 앉아서 2시간을 얘기하면서 은혜를 나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은혜가 순종을 낳는구나,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은혜가 우리의 순종을 낳는구나 하는 것을 또 배우게 됐어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삭은 분명히 순종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삭은 어떻게 살지? 안 가기는 안 갔는데 그럼 나 뭐 먹고 살아? 막막하고 두려웠어요. 그러다가 또 다른 위기를 만나게 되자 죽음이 두려워서 옛날에 했던 대로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넘어졌어요. 실패했어요. 자기 행동의 값을 받는다면 이삭은 그냥 11절에서 그냥 그렇게 끝나버렸어야 돼요. 왜냐하면 블레셋의 왕이 막 화를 내잖아요. 너 어떻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너뿐만이 아니라 나와 내 모든 신하들까지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벌받고 혼날 뻔했지 않느냐고. 거기서 이삭은 그냥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오히려 신비로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삭이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아비멜렉을 통해서 오히려 그 땅을 살아가면서 이삭이 자기 안전을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도록 왕의 어명을 내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삭, 너 어쩜 그럴 수 있어? 네가 어쩜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배신할 수 있어? 내가 이 땅에 살게 해줬으면 너 잘해야 될 거 아니야. 너 때문에, 네 거짓말 때문에 우리 다 망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너 내가 보호해 줄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때문에 우리 다 큰일 날 뻔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널 지켜줄 거야. 잘 들어라. 이제부터 이삭 건드리는 사람은 죽여버리겠다. 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거를 이삭이 경험한 거예요. 자기는 넘어졌어요. 자기는 실패했어요. 자기는 죄지었어요. 순종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불신했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넘어졌어도 자기를 끝까지 붙잡아주신 그 하나님을 이삭이 11절과 12절 사이에 만났던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다시 기억하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너 이삭 이집트 가고 싶지? 근데 가지마. 나 한번 믿어봐. 가지마. 너 그 땅으로 가지 않으면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게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이 땅에 거류하면, 너 이집트 가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삭은 실패한 거 맞아요. 성경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숨기지 않아요. 그냥 나이스한 스토리로 보여주는 게 성경의 목적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한 번은 순종하지만 그 다음은 넘어질 때 많잖아요. 한 번 순종해놓고도 불안하잖아요. 수요일날 예배 오면서도 시험 때 되면 나의 경쟁자들은 다 이집트로 가고 있는데 싱싱 가는데 나는 여기서 잠깐만, 그래 그러면 예배 끝나고 그냥 가자. 9시 반까지 기도 너무 길잖아. 8시 반에 가자.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이삭이 처음에 했던 순종을 보시면 소극적이에요. 가지는 않았는데 머리에 생각이 엄청 많은 거예요. 아니 왜 가지 말라고 하신 거야? 가야 되잖아.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야? 그런데 이 자신이 넘어짐과 실패 가운데서도 홀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고 나니까 이삭이 바뀌어요. 이제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불안과 염려 가운데 순종했다면 이제는 적극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 이집트로 가지 마, 여기 머물러 있어 했을 때 이삭이 순종했죠. 그리고 오늘 성경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 오래 있었어요. 그런데 농사 짓지는 않았어요. 마치 달란트 비유처럼 달란트는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장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 땅에 있긴 있었는데 농사지을 생각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그 땅에 거류하라고는 했는데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려움 만나니까 옛날에 했던 것처럼 한 거예요. 근데 실패 가운데도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삭이 바뀌는 거예요. 어? 이런 하나님이라면? 어쩌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농사하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팔을 걷어붙이고 쟁기를 잡고 흉년이든 그 기근이든 땅을 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때 세상에 있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삭을 보고 미쳤다고? 이삭을 조롱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이삭이 드리는 순종은 더 이상 억지로 하거나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에게는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넘어져도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래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그 순종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이삭, 너 믿음으로 사는 것 어리석은 거 아니야? 그게 가장 귀한 일이야. 라면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해에 지체하지 않으시고 흉년이 들었던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던 그 해에 100배의 소출로 하나님이 컨펌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순종은 단계적인 것 같아요. 처음에 순종은 이집트 가지 않는 것부터예요. 가진 않았지만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나의 넘어짐, 나의 실패를 경험하는 가운데도 여전히 당신이 하신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을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겠다. 결국 이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 할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게으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쟁기를 잡게 하고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 흉년이든 그 땅에도 쟁기질을 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남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비웃어도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믿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마치 27년 평생을 목회자의 아들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던 그 형제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난 널 여전히 사랑했다라고 하셨을 때 그 형제가 더 이상 억지나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자원해서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누가 시킨 것 아니지만 스스로 자신과 같이 방황하는 영국의 웨일즈의 청년들을 찾아가서 기도와 찬양으로 주를 섬기고 예배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이러한 감격으로 이삭이 가물은 땅을 갈고 씨를 뿌린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늘상 여러분 하던 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믿음은 쓰는 거예요. 믿음은 머리로 관념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상황 속에, 현실 속에 믿음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번 믿음을 사용하고 걸었어도요, 이삭처럼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삭에게 은혜 베푸신 것처럼 믿음의 걸음 내딛다가 넘어진 자녀들을 하나님은 버려두고 팔짱 끼고 있지 않고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걸음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선한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선교 주일이에요. 선교의 시작은 내가 무엇을 막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어떤 분주함이 아닌 것 같아요. 나의 실패와 나의 죄, 나의 허물,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하신 약속 그대로를 지키시면서 나를 한 번도 떠난 적 없으신 그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먼저 깊이 체험하고 만나는 것부터가 선교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흉년이 든 땅이라 해도 농사짓게 만드는, 억지로 하는 순종, 반신반의하는 순종이 아니라 기쁨의 기대감을 가진 순종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발디디게 하신 이 영국 런던에서 이삭이 경험했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흉년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 불리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국이, 런던이 은혜의 땅, 순종의 땅, 믿음의 땅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과 직접 대면하여 이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고 경험시켜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흉년의 자리가 백배의 소출을 거두는 간증의 자리가 되게 하실 주님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기쁨으로 오늘도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